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화면상으로 지도를 보면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서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앞에 지도가 지금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요 밑에 느보산과 그리고 이제 바로 이쪽이 이제 여리고쯤이 이곳이 이제 길갈 여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쪽이고요. 지금 이제 이 사해는 여매라고 이제 보통 하죠. 여매는 지금 보게 되면은 여매는 이 근원지가 바로 이 헤르몬산이라는 곳입니다. 헤르몬산은 한 해발고도 2859m인 그 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쭉 내려와 갖고 이제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물이 내려와서 이제 이쪽으로 여매로 흐르는 이 강을 가리켜서 바로 이제 요단 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위치로 보게 되면은 요 전체는 지금 다 이 해저보다 이 해수보다 낮습니다. 갈릴리 호수 자체도 약 한 해발고도 한 마이너스 200m 정도가 되고요. 우리 여매 같은 경우는 한 39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방 전체가 다 이 해수보다는 훨씬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보산 같은 경우 느보산은 이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쪽은 쭉 산맥으로 지금 결성되어 있고 쭉 형성되어 있고 또 이쪽 요단강 건너편에는 이제 이렇게 또 산맥을 형성되어 있고 이 지중해 쪽은 이렇게 평야지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위치로 보게 되면 요 느보산 헤르몬산 위쪽을 해갖고 저쪽이 이제 레바논 지역이 되겠고 요 갈릴리 호수 쪽 요쪽을 해갖고는 시리아 그리고 이 밑으로는 레바논 요 왼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사우디가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이곳인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느보산에서 보게 되면은 요 전 지역이 다 한눈에 보입니다. 한 지역이 다 보이고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서도 반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오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럼 당시 상황. 이게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곳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 족속은 바로 여기과 이곳에 있었고 브리스 족속 여기 가운데 쪽에 있고 또 저 위로 이제 헷 족속이 있고 가르가스 족속 이쪽에 있고 아모리 족속은 이쪽과 요 염해 쪽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히위 족속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여호수아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처음으로 이제 화친을 속여갖고 아주 큰 멍해가 되는 그런 곳이고 바로 헷 족속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상에 나타나 와 있지 않는 여부스 족속이 본문에는 나오는데 여부스 족속은 요 예루살렘 요 근처에 살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타 민족이 살고 있는 이곳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 지도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아마 이해하기가 좀 많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아마 이제 그 출애굽이 이제 드디어 되는데 처음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거할 때는 불과 70명에 불과했습니다.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시족이죠. 이스라엘 야곱의 시족이 400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한 인간의 수명을 약 60세로 볼 때 한 7세대죠. 7세대에 거치고 나니까 장정의 수만 60만에 이르는 그래서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학자들은 약 한 200만 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와서 번성하게 되자 가장 위기의식을 느낀 것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저렇게 번성하게 되면은 혹여라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들을 거꾸로 침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핍박을 시작합니다. 핍박하다 하다 못해 나중에는 갓 태어난 아이들이 사내일 경우에는 죽이라는 명령까지도 내립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위한 그 인물로서 모세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모질고 힘들었던 그 이집트의 핍박 속에서 드디어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가슴 속에는 얼마나 벅찬 환희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환희도 잠깐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자,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씩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가나안 입성에 앞서서 정찰을 보냈던 그 정탐꾼들이 전해온 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불신과 불평은 극도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광야로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머물 기간은 38년, 전체적으로 한 40년을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됨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모세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그 느보산 지역으로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자, 지금 거기에서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은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가나안 땅을 자기들 눈으로 높은 지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청청벽력과 같은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이끌어내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스라엘을 선두지휘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대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연세, 그 나이라면은 분명히 수를 다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120세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지도자를 데려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대신에 그의 부관이었던 여호수아를 전면에 내세우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두려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도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는 평생을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의 부관으로서, 모세의 명을 따라서 행했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갑자기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그러한 소명이 자기에 맡겨졌습니다. 자, 전쟁터에서는 누구보다도 용맹했던 그였지만은 이 갑작스러운 소명 앞에서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막중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쩌면 내가 아니라 오히려 내 동료인 갈렙이 더 적임자가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모세가 명령해도 순종했던 너였는데 어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데 두려워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던 내 명령에 너는 어찌하여서 거부하려 하느냐. 자, 이제부터는 너에게 명령을 내리는 이는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던 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이제부터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터인즉 너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 명령대로만 행하면 된다. 자, 하나님의 이러한 자신을 향한 그러한 명령 앞에 여호수아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사후 흩어진 이스라엘의 전열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가나안 정복의 첫 타켓인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자,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기에 이스라엘이 등장해 지금 가나안 모든 주민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있다고 그러한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 정탐을 마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그 위에 시딤, 아벨 시딤이라고 그러는 곳인데 아까 느보산에서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그 시딤에서 요단으로 이제 다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여호와의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향하는 당시의 상황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던 그때가 곡식을 거두는 추수철이었는데 그때는 바로 비가 많이 오는 우기였다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오는 건기 때 그 요단강의 폭은 10에서 30m 그 정도뿐이 안 되고 또 얕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기 때가 되면 물이 불어나서 강폭이 어떤 경우에는 1km 이상, 1.5km까지 달하게 되고 수심도 매우 깊어지게 되고 또 물살도 상당히 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너기에는 매우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으로 지금 정복의 순간인데 계속 악조건만이 지금 자기들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황을 지금 그 높은 지역인 시딤에서 지금 보고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배를 만들거나 또는 어떻게 다리를 놓을 수 있나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장정의 수만 한 60만에 이르는 이 많은 이스라엘이 건널 수 있는 그 다리를 만들거나 배를 만든다는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설사 다리나 배가 없이 그 용사인 장정이니까 어떻게 해서 수영을 해서라도 그 건너편까지 건너간다 할지라도 나머지 남은 가족들, 즉 어린아이들, 여인들, 노인들은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요단강은 방어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천연의 방어물이었고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큰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참 하나님이 얄궂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왕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면은 천혜의 방해물이 있는 또 그 요단강 쪽이 아니라 오히려 저 밑에 쪽으로 좀 더 편한 평야지대를 통해서 좀 들어가게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요단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기가 아니라 물이 없는 그러한 건기대를 택하여 주시지 하필이면은 물이 가장 넘치는 그 때를 택하여 주셨을까 참 얄궂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옵션이 다양하면 참 좋겠는데 최종적으로는 늘 양자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두 개를 다 취하면 가장 좋겠는데 꼭 하나만 택해야 되며 난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지만 하나님의 무응답에 어떤 경우에는 애간장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이웃들을 위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했건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적으로 더 빠져가는 모습에 우리는 실망하곤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타락하고 추한 우리 교계와 또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저런 이들을 가만히 놓아두시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주위가 암만 타락하고 또 탁할지라도 나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겠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덜 떨어진 사람이라는 비아냥 또는 혼자 고고한 척한다는 비아냥을 듣곤 합니다. 자, 시딤에서 내려다본 그 요단강의 모습과 막상 요단으로 내려와서 자기 눈앞에서 보이는 그 요단강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언덕이 넘쳐날 정도로 지금 넘실대며 흘러내리는 그 요단강물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넘실대는 그 요단강을 마주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넘실대는 그 요단강에 마주선 이스라엘의 전열이 혹여라도 흩어질까 아침 일찍부터 진열을 정돈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까를 전하는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요단강 도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 그동안 혹여라도 흩어질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전열을 가다듬느라 수고 많았다. 오늘부터 그동안 여호수아 내가 이스라엘 이들에게 전한 내 말이 거짓이 아님을 내가 나타내 주겠다. 즉 너의 말이 나의 말임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증명해 줌으로써 오늘 이후로 온 이스라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을 깨닫게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지 여호수아 개인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사업가는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가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기업의 사회를 위한 선행인 양 착각하는 기업가들이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경영에서 사업가는 이윤 창출을 최대의 목표로 추구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최대 이윤만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절대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또 도덕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사업가가 이윤 추구를 최대 목표로 삼되 정직과 성실과 사회 환원이라는 그 틀 안에서 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대형 교회 또는 안락한 목회 생활이 목회의 성공 기준에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계에도 사회와 똑같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즉 목회자를 청빙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고학력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과연 그 교역자가 참다운 목회자가 될까라는 그러한 의심이 들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공부 잘하면 참 좋죠. 그런데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로서 생각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높여주시겠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자신이 이스라엘 목전에서 높여지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살았다면 그는 아마도 이 성경 속에서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목회자와 우리 신앙인들의 타락은 바로 이처럼 주객이 전도된 결과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요단강 도하작전은 다음과 같이 간단합니다.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서 그곳에 서게 서라. 배를 만들거나 다리를 만들지 말고 그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13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에 밟고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로부터 흘러들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는 그 순간 바로 넘실대면서 내려오던 강물이 스톱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손 안 든. 네, 출애굽의 홍해 이적이죠. 자, 우리가 이처럼 기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를 잊을 리가 없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요단강 도하작전을 듣자 이들의 뇌리에는 바로 홍해가 갈라졌던 그 상황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역사적인 그 요단강 도하작전에 임하는 본문의 이스라엘은 홍해의 이적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부모로부터 그 사실만을 전해들은 출애굽의 세컨 제너레이션입니다. 우리 5장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볼까요? 5장, 여호수아 5장 4절에서 7절. 이때 이제 그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리고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와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을 제외한 출애굽의 첫 세대는, 물론 모세도 포함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후대에게 그저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주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가가 어렴풋이 윤곽이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자, 약속했던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모세를 데려가시고, 자, 그 자리에 모세의 부관이었던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너가야 할 그 요단강은 우기로 인해서 누구든지 들어만 오면은 삼켜버릴 듯한 그러한 무서운 기세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처럼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선조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자란 그러한 제너레이션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여기에 동그라미 한번 적으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자, 여호수아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 살아계신 하나님, 그곳에 동그라미 한번 적으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은 결코 이야기 속에서 존재하는 허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같이 살아서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11절 볼까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리라. 온 땅의 주. 자,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어떤 특정 지역이나 어떤 특정 민족을 위한 그러한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과 온 인류의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이것을 너희들 눈앞에서 펼쳐 보임으로써 이후로 너희는 나만 보고 나를 따르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앞으로 가나안 정복은 길고 긴 그 역사 속에서 전개됩니다. 자, 길고 긴 그 역사의 여정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경우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되었고 그리고 성경도 접했지만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성경 속에 존재하는 이야기 속의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별 미련 없이 교회를 박차고 나와서 일반인의 삶을 살다가 제가 프랑스 유학 중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아내를 따라서 한인교회에 나기 시작되었고 그 한인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단순히 이야기 속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그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저의 신앙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되돌아보게 되면은 저 역시 지금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갈팡질팡할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지금 되돌아보아서 그 모든 상황을 제가 살펴볼 때 이 모든 것이 못난 저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해주시려는 그리고 비천한 저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시려는 그러한 섭리하심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요단강 도하작전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먼저 가게 하시고 약 한 900m 정도 간격을 두고 이스라엘이 뒤따르게 했습니다. 언약궤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궤가 앞에 서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뒤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후의 삶 자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단강 앞에 다다랐습니다.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눈앞에는 한 걸음만 내딛으면 자신을 삼켜버리겠다고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위협하고 흐르는 거친 물결이 앞에 펼쳐 있습니다. 자, 지금 뒤를 따라온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 일행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적막과 함께 거친 요단 강물 앞에선 제사장들은 지금 서로를 바라봅니다. 자,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의구심이 있었지만은 이내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러자 자신의 귀에 들리던 그 거친 물소리는 이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화가 담대함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자 일행이 일제히 요단강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자, 눈을 질끈 감으며 요단강에 발을 딛었는데 요단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짐짓 당황했지만 다시 한 걸음을 내밀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갑자기 물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자, 여메를 향해서 무섭게 흘러내리던 그 물결이 위쪽으로 이제 역류를 해서 높은 담처럼 그렇게 쌓여갔던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개봉했던 그 나니아 연대기 3편 새벽 출정호의 항해 혹시 보셨습니까? 제일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악의 영으로 영에게 잡혀갔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구출해내고 그 일행이 이제 사자 에슬론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자 에슬론의 왕국 즉 거기서 이제 천국이죠. 사자 에슬론의 왕국은 넘실대는 파도 건너편에 있다고 그렇게 에슬론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천국과 경계로 나오는 그 넘실대는 그 파도의 모습이 저는 보면서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파도가 지금 나를 향해서 몰아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해서 몰아치되 커다란 벽에 유리창 벽에 있는 것처럼 부딪혀갖고 거기서도 계속 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경이로운 사건 앞에서 가장 놀랬던 인물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 아니었겠습니까?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질끗 감으며 한 발 내딛었건만 아무런 반응이 보지 않았던 그 요단강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역류하여서 커다란 그 옹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전에서 펼쳐지는 이 경이로운 모습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역시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이 엄청난 이적 앞에서 기축이 흔들릴 정도로 환호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이 들려주신 그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단지 그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만천하를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벅찬 가슴을 안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요단강가에 가까이 간 그들은 더욱더 놀라운 사실에 접하게 됩니다. 자, 조금 전까지 물이 넘실대던 그 요단강 바닥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땅으로 변모되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널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홍해의 바닥을 마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단강의 그 바닥도 동일하게 마른 땅으로 변모해 주셔서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어렵지 않게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자,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를 그 지팡이에 담겨 있는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안과 밖을 순금으로 씌우고 그 위에는 순금으로 만든 두 천사의 날개를 펼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끝에는 네 개의 갈고리가 있고 거기에 저를 끼워서 막대기를 끼워서 제사장들이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약 한 130, 78, 72 그리고 무게는 약 한 뭐 지금은 확실히 모르지만 약 한 82kg에서 한 91kg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들려면 무겁지만 네 명이 이걸 서로 나누어서 들으니까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이 언약궤를 모든 백성이 요단을 다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마른 땅에 굳게 서서 있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물살이 양쪽에서 갈라져서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 요단강의 이적은 한쪽 내려오는 물만 높이 쌓이고 나머지 쪽은 싹 물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무리가 건너가기가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거기를 건넜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00만이라 되는 그 많은 사람이 건너가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때까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묵묵히 메고 그걸 서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무게의 그 하중은 점점 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제사장의 모습을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섰다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기에다가 굳게 섰다. 굳게라는 자를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똑바로 서 있었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자, 그럼 이들이 언제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굳게 서 있었습니까? 자, 마지막 사람이 보니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 되돌아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이 마지막이니까 뒤돌아가자. 안 그랬습니다. 아니면 마지막 사람이 요단강을 다 건너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아, 이제 우리가 가야 되겠구나. 안 그랬습니다. 우리 4장 한번 볼까요? 4장 15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5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지금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요단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서 굳게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짐에 조금이라도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단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자기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과 자신의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사는 우리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급합니다. 뭐든지 빨립니다. 식당 가서 조금만 지칠도 왜 안 나오냐고 뭐라고 그러고, 차가 좀만 막혀도 왜 빨리 안 된다고 빵빵거리고, 줄을 섰다가도 조금만 늦게 되면 바로 또 역정을 부리고, 자, 무슨 일을 하면 빨리 어떤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처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또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왜 빨리 안 들어주실까? 왜 지체하고 계실까? 조급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유교와 불교가 적당히 융화된 그런 집안에서 성장을 했고, 30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이후에 30대 후반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를 목회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프랑스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또 본인도 동네의 작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와 특히 저희 장모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아버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된 아버님께서는 저희 결단에 본인도 동의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셨지만은 본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소원,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저의 아버지의 친필로 된 낙서가 한 글자라도 써 있는 성경책을 받아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님에게 교회에 다니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한 번도 안 그랬습니다. 아, 딱 한 번 그랬습니다. 작년 설날? 아, 명절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그때 아버님한테 처음으로 한번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가 시신을 기증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 내 뜻을 받아줘라. 참 생각은 기독교적이세요. 근데 자식된 입장으로서 솔직히 얘기하면요. 참 그게 그렇게 탁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시신을 기증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럼 저도 뭐 아버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럼 저도 아버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보시고 뭐야? 그랬대. 뭐야?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 교회 나가시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듣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올해 초 주일 저녁에 예배를 다 마치고 제 사무실에 있는데 아버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실까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자 동네에 새로 생긴 교회를 나가보니까 목사님도 좋고 사람도 참 좋더라. 제가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한 지 12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버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본인 스스로 교회에 나가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책과 찬송가가 낯설으신 아버님에게 제가 성경책을 보내드리면서 제가 이런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버님의 말씀으로 믿게 해주시고 또 이 안에 저희 아버님께서 한 글자라도 남겨주시길 제가 간구드립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님 앞에서 말을 내세우는 신앙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바른 신앙인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저 저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저는 굳게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저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자,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도자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의 자연 환경마저도 이스라엘을 외면한 듯한 그러한 최악의 상황. 그러나 그 상황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에 의해서 실천되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 순종했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그 자기의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마른 땅에 굳게 서 있던 그 제사장들. 자, 내일은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올해 100주년 기념교회 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이 난관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을 믿고 기다렸듯이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자신이 서야 할 자리에서 굳게 서 있었던 그 제사장들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섭리하심을 믿고 그분의 때와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굳게 서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 무리 앞에서 크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성경 속 또는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설날이라는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온 천하만물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보며 좌절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감사함으로 기다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하면 가라할 때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